어느 사람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투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은 해가 밝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달이 더 밝다 이렇게 하면서 둘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여행객이 지나가니까 당신이 한번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아니 해가 더 밝지 어떻게 달이 더 밝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무슨 얘기하냐, 달이 더 밝다 그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행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예? 예? 두 개 다 밝다고? 그럼 뭐 싸움 판단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다투는데 이 행인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명답 아닙니까?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에 간섭하는 사람은 뭐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성경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는 일반 역사가 있고 또한 부속사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반 역사에서도 인물 중심으로 하느냐 시대별로 하느냐 또는 사건 중심으로 보느냐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우리가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사라고 하는,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여 주셨는가 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 이스라엘의 역사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 또 그리고 지금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시대, 그것이 신약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이 교회 시대. 그래서 이것을 구약, 신약, 그리고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그 의미대로 보면 사도들이 행해왔던 일들,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가, 구속의 역사를 전했는가 하는 것을 이루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역사는 곧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그것의 역사를 세 단계로 God for us, 그리고 God with us, God in us.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러한 시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능력이 인간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그 믿음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초석은 놓여졌는데 그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가 장성하고, 육체가 장성할 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도 늘어나고 또한 거기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성인 것도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어떤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교회는 지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천 후에 열흘 동안을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권면을 하셨거든요. 아니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겠죠. 너희는 권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두 사도 가운데 결혼이 된 한 사도 가룟 유다가 결혼이 되었는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째 되던 날 이게 50일째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6월절 지나 50일 되는 그날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소리 청각에 어떤 느낌이 있었다고 청각이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 우리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느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각 사람이 거기에 있던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현상들은 대단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정말 이러한 현상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 강림의 본질은 아닌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서 나타난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장 특이한 사건은 각자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가서 이제 그들이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이 또 그 방언을 받고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각처에서 모여온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하고 그들이 흩어진 백성이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가 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겁니다. 그들이 각 지방에서 쓰던 자기네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이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악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일은 악한 마음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고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신학평지에서.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은 혼잡하다 하는 이러한 그 의미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탑을 쌓는데 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나 한번 보자 했더니 가서 보니까 이건 말 정말 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들이 하는 그 일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들이 저러다가 이 높이 쌓아가지고 완전히 정말 우리를 대적할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통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들이 탑을 쌓던 것을 중단을 하고 그들이 각자 흩어졌다. 그래서 각 나라 방언이 그렇게 생겼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하나가 되었다. 후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이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막혀있던 담들이 헐어지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담들이 서로가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리는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잖아요. 그리고 향기는 코로 맡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눈으로 봅니다. 이게 눈으로 냄새를 맡거나 귀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거나 코로 소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오늘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며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초석과도 같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칠칠절, 칠칠이 49잖아요. 그 다음날이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처음 먹었을 때 그것을 바로 우리가 또한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나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이 날은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날입니다. 연약했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들의 삶의 온전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을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정말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그들은 사실은 모두를 정결케 하고 그 말씀을 받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잘못했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말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 120문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열두 사도 가운데 결혼된 한 사도를 세우고 또 그들이 열심히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걸 할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하신 일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간다.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인데 간 후에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이 놀라운 사건은 물론 거기에 이적 기사가 동반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권능이 나타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구약 요엘서에서 또한 예언되어져 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요엘서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요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 한 마음으로 우리를 묶어준다고 하는 사실,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물론 지금 이스라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있었던 이 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1907년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 우리 한국의 그 신앙부흥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있었던 1월 13일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 그들에게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교육자들 간에 갈 때 반목하던 그들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지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반목을 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반목하던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고부 갈등,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는가 하면 남의 돈을 정말 그 꾸어서 갚지 않았던 사람들 그 돈을 갚는, 어떻게든 갚는 그런 사건을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고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기록에 보면 참 놀라운 선교사들의 기록에 놀라운 현상이 그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닭을 훔쳤는데 그 닭을 자기가 훔쳤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나 또 이성 간의 그러한 어떤 그 부정한 행위들 한 것들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식거리나 하나의 어떤 농담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가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이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그 천국 언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방언은 사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지만은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자기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나는 방언을 못한다는 그러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의 중요한 것은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은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네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아주 웃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신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기도회를 가지는데 다들 방언으로 말하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했대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그 신학교에서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 강사가 요나서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외우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이 남들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그냥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선 그 히브리어 외우는 그 요나서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정말 방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물론 체험은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기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의미하는 것과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 한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도 사랑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논리로 따지면 성령께서도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는 정말 용서와 관용과 인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홉 가지 열매, 거기 보면은 이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물론 거기에 은사의 은사들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정말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것, 뭐 그건 우리가 말로 안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뉴욕의 어느 교회가 분쟁이 나가지고서 사회법정이 판결을 했는데 목사는 떠나가라, 그리고 교회는 그에게 얼마를 지불하라 하는 이러한 판결들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사실 이러한 분열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그것을 현실에 우리가 그것에 그냥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만족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성령 충만, 물론 각자의 거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는가, 내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는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아니 각자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벌써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상속자라고 했어요. 자녀는 상속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한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 더 악착같이 더 정말 그 자기 욕망대로 태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성령이 말씀대로 여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 교우가 하나님의 이루신 위대하신 일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이 일을 세계에 선포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 관용하는 공동체, 여기가 성령의 거할 귀한 곳이므로 교회는 선교 2세기를 온통 이뤄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오늘의 교회가 당면한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자 하는 것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맡겨드리는 그래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리하이벨리 한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길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2018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를 고백하며 주 안에서 서로가 사랑을 논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권능의 말씀대로 각처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